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은 빛과 어둠이 대조가 되고 있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그리고 빛이 어둠 안에서 비추고 있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비추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3인칭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쉼 없이 계속해서 비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빛이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여 비추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이 그 어둠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처형을 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7절 말씀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라는 분이 세례 요한이죠. 이 빛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느냐? 1장 10절에 보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빛으로 구세주로 오셨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영접하다 이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영접하다는 이 단어는 파랄람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대나라 전체가 이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죠. 지난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고요. 또 1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더라. 11절에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푸대접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오늘 1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문장을 헬라어 문장을 한국 성경으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빠뜨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헬라 말로 하면은 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걸 빠뜨렸어요. 우리 헬라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뭐 접속사를 많이 빠뜨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 사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전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보면 그러나 이 말이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문장에서 영접하는 자라고 할 때의 영접은 람바노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을 람바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에 보면은 이 람바노의 단어의 3인칭 단수 부정 과거형입니다. 헬라 말이요 참 정확해요. 문법적으로 하나 틀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람바노의 3인칭 단수 부정 과거형인 엘라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접하는 자 엘라본 개인적인 영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어요. 그러면 온 식구가 도매급으로 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우리 엄마가 교회를 권사님이고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가족들은 그냥 몽땅 그냥 어머니 치맛자락 잡고 그냥 천국 갈 거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한다는 이야기는 내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보면은 굉장히 정확한 문법적으로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이 언어를 사용해서 성경,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영접하면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신분의 변화가 온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 이 문장도 테크나 데우라는 말을 씁니다. 이 테크나라고 하는 것은 테크논, 이 출생에 그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 자녀를 테크나, 테크논이라고 합니다. 출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처럼 신분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에 의해서 육신을 태어났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겁니다.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느라, 이 문장에서도요 한국어 성경 번역에는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나오는 그르나라고 하는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이 알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빠졌는데 영어로 말하면 but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but이라고 하는 말,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요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는데 이거와는 다른 어떤 의미를 말할 때 but이 들어가는 거예요. 연결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앞에 말과 반대되는 개념을 말할 때 그러나 이 말을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거듭나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뜻으로, 아이고 내가 믿을 거야, 아 우리 엄마가 믿으라고 하니까 믿을 거야, 내 의지로 내가 그냥 믿어서 구원을 쟁취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말씀이 뭐가 되었습니까? 육신이 되었다고 그래요. 자,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고스,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로고스는 창세 전부터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이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태초라고 하는 말 지난주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1장 1절의 태초에는 그 태초와 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그 태초는 개념이 시간적으로 다른 태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 만물을 만드실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 이전 영원 전부터 그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다르죠. 자, 그런데 그 유대교에서 이 창세기를 해석을 하면서 그 토라를 해설한 책을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미드라시라는 말을 쓰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이 사람들은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베레싯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레츠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성경이잖아요. 이런 성경을 쭉 펴면은 제일 먼저가 뭐가 나오죠? 창세기 나와요. 그 창세기의 제일 첫 번째 장, 그리고 첫 번째 구절,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베레시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시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태초에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베레시시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뭐냐면은 베라고 하는 단어와 레시시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베레시시 됐습니다. 근데 이 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in, 예, 전치사입니다. 레시시는 뭐냐면 beginning, first, origin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붙여가지고 태초회를 영어에서는 in the beginning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전치사 베라고 하는 것은 in이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은 때로는 by 뭐뭐에 의해서 또 with 뭐뭐로 함께 더불어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베레시스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by 레시트 혹은 with 레시트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미드라시에서 레시를 레시스를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토라에 의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아니면 토라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 말씀을 그래서 요한복음에 연결해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토라를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메시아라고 안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예수를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전부터 계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성경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로고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단어에 이 문장에 보면 became이라고 하는 거 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became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군데 사용돼요. 그 첫 번째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할 때에 그 became이라고 하는 단어 사용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일어났어.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적이야 그런 말 하잖아요. 미러클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인데요. 우리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 강아지 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데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럽으니까 아이고 나도 내일부터 강아지가 될 거야. 사람이 강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처럼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허물이 없습니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사람, 죄인처럼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은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자체가 없는 분이에요. 죄하고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사람으로 오셔서 마치 죄인이 되신 것처럼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자동차에 뒤에 이렇게 보면은 번호판 뭐 옆이라든지 간에 이렇게 물고기, 피시 그림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왜 붙이고 다닐까요? 아, 나 오늘 낚시 갈 거야. 그래서 낚시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물고기를, 피시를 자동차에 붙이고 갈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 피시가 헬라 말로 익두스라고 해요. 익두스라는 말은 헬라어 알파벳이 다섯 개가 뭉쳐서 된 단어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오타가 있어요. 이 이오타는 예수라고 할 때 그 이오타가 들어가요. 가장 첫 예수의 발음의 첫 알파벳이 이오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는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있잖아요. 그 크리스토스 할 때 키가 두 번째 나옵니다. 세 번째는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세타가 제일 앞에 나와요. 그리고 휘오스, 아들이라고 할 때에 윕실론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소테르, 구세주라고 하는 단어에 그 시그마가 제일 앞에 나와요. 그래서 이오타, 키, 세타, 윕실론, 시그마 이 단어가 제일 앞에 딱 붙어가지고 익두서가 되면 뭐가 되냐면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이 말을 만들었냐면은 이제 그 의미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이제 그 말에 첫자를 따서 익두서 물고기가 됐는데, 초대 당시에는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잡혀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잘 못해요. 말하다가 원흉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신해서 도망가서 저 카톡홈에서 평생 나오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들의 모임에 가도 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을 못해요. 그런데 저 사람 보니까 참 인상이 저 믿는 사람까지 생겼어. 근데 도대체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잘못했다가는 또 고소하면 잡혀가니까. 그래서 바닥에 설거머니 물고기를 하나 걸어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보고, 아, 이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서로 이 물고기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눈치 대서 가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저 오늘 낚시 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의 어느 종교든지 간에 그 종교의 교주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한국의 옛날입니다. 어떤 사이비 정파의 교주가 평소에 아,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영생하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혹시 어쩌다가 내가 죽으면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렇게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여름에 덥다고 물가에 나가서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죽는 것도 좀 이상하게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 신도들이, 아이고, 우리 교주님이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살아나실 거야. 그래서 장례식을 안 추릅니다. 일주일이 돼도 안 살아나잖아요. 그 사람이 이 죽게 되면 바로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나니까 경찰들이 와가지고 강제로 장례를 치르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살아날 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또 죄인처럼 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자, 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올까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첫째로 거듭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그리고 거듭난 본 어게인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거듭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접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의 역사로 영접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가 오게 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서 살게 된 것은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전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 말이죠. 영혼들을 구원해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오게 하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 사람을 오셨잖아요. 자기 혼자 다 한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자들을 뽑았어요. 몇 명이나 뽑았죠? 12사람을 뽑았습니다. 물론 뭐 혼자 뭐 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훈련해서 함께 협력하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히 예, 모세 같은 경우도 참 훌륭한 탁월한 지도자죠. 그렇지만 혼자 다 한 게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협력을 했고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참 마치 이 비서처럼 옆에서 협력을 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1장 이하에 쭉 보면은 모세가 성막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근데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막 연장 들고 자기가 뚝딱뚝딱 다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협력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 이 사람은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을 하게 하시되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가지고 그 성막을 그 복잡한 성막을 하나하나 잘 짓도록 하십니다. 34절에 보면은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감동시켰다. 35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복잡한 성막을 하나하나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뚝딱뚝딱 잘 만들었어. 이거는 자기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에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넣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 하나님의 일에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 다녔어요. 그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런데요, 막상 예수님이 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나 예수 몰라. 나 그런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내가 배우고 들은 것만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은혜로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재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재능과 다 모든 것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새롭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가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끌기 위해서. 그러나 그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목동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도 원래는 짐승을 쫓기 위한 도구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골리앗, 그 대단한 장수를 물리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그걸 새롭게 만들어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좋은 일꾼이 되셔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